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훈련용으로 배치했던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에두아르도 아노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아노 보좌관은 이날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체계가 필리핀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표는 없다면서 아직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필리핀 관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관련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노 보좌관은 철수를 위한 협의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훈련과 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타이푼 미사일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필리핀과 남중국해 내 영유권 등을 두고 외교 군사적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은 필리핀 북부에 배치된 이 미사일 체계의 철수를 요구해왔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라 금지했었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자체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틀 아래에서 오염처리수 방류 감시활동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시료 채취를 수행한 뒤 이를 토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기자들에게 이 같은 합의를 확인하면서 중국이 자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및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처리수를 일본 정부가 일본 동쪽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한 뒤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 오염수를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해왔습니다. 이후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저에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를 통해 처리한 오염처리수 방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 중인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148년 사상 최초로 시즌 내 50홈런 50도루 기록을 세웠습니다. LA 다저스 소속인 오타니 선수는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티포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홈런 3개, 도루 2개를 뽑아내며 이 같은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날까지 홈런과 도루 각각 48개, 49개를 기록했었던 오타니는 1회 초 첫 공격에서 50번째 도루에 성공하는 등 경기 초반에 일찌감치 도루 50회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6회 초 말린스에 7대3으로 앞던 상황에서 49홈런이 터졌으며 11대3까지 격차를 벌린 7회 초 상황에서 50번째 홈런이 나왔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이날 말린스를 상대로 20대4로 압승한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홈런 51개, 도루 51개를 기록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경기 뒤 팀이 승리해서 기쁘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넘고 싶었던 기록이었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요 기록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기록은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다저스는 이날 승리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이 벨라루스에 대한 도발 시나리오를 추진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오늘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도발적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당시 러시아를 지원했으며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서방제 장거리 무기 사용을 우크라이나에 허용할 경우 핵 사용 세계 대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어제 찬성 425표, 반대 131표, 기권 63표로 가결된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위한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가할 것을 각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와 영국제 스톰 섀도 미사일 등으로 이 같은 장거리 공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방국들에 요청해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는요, 도로를 달리는 전기 자동차 수가 가솔린 연료의 일반 자동차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품어내는 내연기관 자동차 줄이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가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성과가 더딘 상황인데요. 유럽연합의 전기차 비율이 10%를 넘어선 수준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판매가 또 줄고 있어서 노르웨이에서 나온 이런 전기차 성장 소식, 세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노르웨이에 등록된 개인 자동차 280만 대 가운데 순수 전기차가 75만 4,300여 대였습니다. 하이브리드형 승용차를 포함한 가솔린 차보다 400대 정도가 많아진 건데요. 아직 그 도로를 달리는 경유차, 디젤차가 10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 판매량이 빠르게 줄고 있고요. 지난 8월에 등록된 그 새 자동차를 보니까 10대 중 9대 이상, 그러니까 94.3%가 전기차로 확인돼서 내년에 신차 등록의 100%를 무공해 자동차로 하겠다던 이 노르웨이 정부 목표가 거의 달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나라의 수출 규모 가운데 석유 비중이 50%가 넘는 산유국입니다. 천연가스 수출로도 세계 세 손가락에 꼽히고 있는데요. 석유가 풍부한 노르웨이가 지난 20년 사이에 어떻게 100만 대 이상의 휘발유 자동차를 없애고 그 자리를 전기차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지금 세계가 그 비결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 가이드언 등 언론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노르웨이의 전기버스 도입, 정기적인 전기자동차 관련 회의 유치, 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얘기했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따르는 각종 세금 감면이나 혜택, 가정에서도 충전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싼 전기요금, 그리고 노르웨이가 세계적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2만 5천 곳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 또 매우 추운 북유럽의 겨울 날씨에도 문제가 없는 고속 충전 시설 등 인프라 확충 노력을 그 비결로 소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22도, 매우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드립니다. 네, 9월 21일 토요일 북한 모든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장전과 원산은 22일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데요. 황해도와 강원도 등 남부 지역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여름 장마철 같은 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일요일부터는 쾌청한 가을 하늘 열리겠습니다. 선선해졌습니다. 토요일의 최저기온은 2도에서 19도 사이, 낮 최고는 8도에서 23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6도고요. 개성이 17도, 원산 15도, 해산은 8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1도까지만 오르겠고요. 개성이 23도, 해주와 용인이 23도로 가장 높습니다. 신의주가 19도, 원산 19도, 중강 14도, 해산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2에서 4m, 먼바다는 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 비는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 2.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드립니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Let me assert my firm belief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미국 역사에 있었던 대통령 암살 또는 암살 미수 사건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 목표물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대계 미국인들한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유명 방송인과의 대담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본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이 하원 표결에서 임시 지출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이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1억 8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동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네요.
네, 이스라엘군은 19일 늦은 시간대 작전에서 이 2시간이 넘는 공습으로 전투기들이 레바논 남부에서 즉각 발사태세를 갖춘 다연장 로켓 발사대 수백 기를 공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관영 NNA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밤 9시 이후에 레바논 남부에서 52번이 넘는 공격이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한편 로이터통신은 보안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있었던 공격 가운데 이번이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예, 자 피해 상황 알 수 있습니까?
뭐 바로 알려진 인명 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군사기지들을 최소한 17번 공격했다고 AFP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19일이죠.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통신기기 폭발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자 같은 날 바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스랄라의 이 영상 연설이 방영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 음속을 돌파하면서 내는 굉음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전쟁 단계에서 중요한 기회가 있지만 위험도 있다라면서 헤즈볼라는 박해당하고 있고 일련의 군사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되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엔 등이 확전을 우려해서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나라 외무장관들을 만나서 우리는 가자 휴전 협상의 목표를 좌초시킬 긴장 고조 행위를 어느 당사자도 하는 것을 보기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의 외교적 해법이 달성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부에서는 양측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19일 연설에서도 전면전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으로 들어오길 헤즈볼라가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한테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스랄라는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19일에 있었던 그 미국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요. 레바논에서 통신기기가 터지면서 이 어린 아이들도 목숨을 잃은 것을 두고 이게 적합한 전쟁 방식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질문에 매트 밀러 대변인이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As a general principle, we do believe it is an appropriate practice for any country to defend itself by.
네, 일반 원칙상 한 나라가 자신들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의도를 가진 이 테러 조직이나 테러 분자들과 싸움으로써 자기를 방어하는 게 적절한 관행임을 믿는다라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론 어떤 군사작전에서도 민간인들이 적법한 목표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 폭발한 통신기기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출처를 두고 지금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유럽 나라 불가리아를 언급하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이 불가리아 현지 언론 보도를 19일 전했는데요. 한 지역 매체가 이 수도 소피아에 근거를 둔 노르타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헤즈볼라한테 들어갈 호출기의 판매를 알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국영 BTV 방송은 보안 시스통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호출기 거래와 연관된 돈 약 180만 달러가 이 불가리아를 통해서 헝가리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그 BAC라는 회사였죠. 그 회사가 호출기 출처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원래 이 호출기에 이 타이완 회사인 골드 아폴로의 상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골드 아폴로 측은 BAC라는 회사의 상호 사용권을 내준 것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이 BAC가 무역 중개 회사로 헝가리 안에 공장이나 운영 시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불가리아를 언급하는 보도가 불가리아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불가리아 정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불가리아 국가안보기관인 DANS가 지난 17일에 폭발한 호출기들 가운데 어느 것도 불가리아가 수출하거나 수입 생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 들어보시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대계 미국인 유권자들한테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했네요.
네, 트럼프 후보가 19일 이곳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의 반유대주의와의 투쟁 행사에 나와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자신이 유대계 미국인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트럼프 후보 말을 한번 들어보죠.
With your vote, I will be your defender, your protector, and I will be the best friend Jewish Americans have.
네, 여러분들 표를 얻으면 나는 여러분의 수호자이자 보호자가 될 것이며 유대계 미국인들이 백악관에서 경험했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가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이 연설 말미에는 민주당이 유대계 미국인들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고 반유대주의의 독성이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공화당 소속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후보를 두고 논란이 된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 도전한 이 마크 로빈슨 현 노스캐롤라이나 부지사를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 CNN 방송은 이 로빈슨 후보가 과거에 한 이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자신을 흑인 나치로 부르고 노예제도를 옹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로빈슨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요. 또 트럼프 후보도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로 그를 지지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19일에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죠. 오프라 윈프리 씨가 주관한 행사에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미시간주의 파밍턴 힐스에서 열린 미국을 위한 단결 행사에 나와서 오프라 윈프리 씨와 현장에 있는 청중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참여한 사람들과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행사에 메릴 스트립이나 벤 스틸러 또 이 제니퍼 로페즈 씨 같은 유명 연예인들도 온라인으로 등장해서 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오프라 씨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번 대선에서는 해리스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예. 자, 그 미국을 위한 단결 행사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불법 이민 낙태 총기 규제 같은 다양한 현안을 두고 말들이 오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자신한테 약점으로 지적되는 이 불법 이민 문제를 두고는 이 과거에 초당적으로 마련했던 이 국경 안보 강화 법안을 트럼프 후보가 이 공화당 의원들을 사주해서 좌초시켰다면서 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이 그 법안을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총기 규제를 두고 해리스 후보와 윈프리 씨 사이에 재미난 말이 오갔던데요.
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한지 한번 들어보시죠.
You have guns. No, at the debate.
I'm a gun owner. Tim Walz is a gun.
I did not know that.
네, 해리스 후보와 팀 얼즈 부통령 후보가 총을 가진 사실을 윈프리 씨가 몰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자 해리스 후보는 누가 내 집에 침입하면 총에 맞을 것이라고 해서 또 청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어서 아마도 해선 안 될 말을 했다라며 나중에 캠프의 스태프가 대응할 것이라는 농담 섞인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해리스 후보가 지난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하고 월즈 후보가 총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해리스 정부가 들어서면은 미국인들 총기를 압류할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자 해리스 후보는 이 누구의 총도 빼앗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기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미국 국내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가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18일 이 새 회계연도 임시지출안, 영어 약자로 CR을 표결에 올렸는데 이게 부결됐습니다.
네.
현 회계연도가 이달 말로 끝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이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자, 하원의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찬성이 202표, 반대가 220표였습니다.
네.
이 임시지출안은 이 본 예산안이 나올 때까지 이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주는 건데요. 이 정부 운영을 지속하는 해법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CR이라고 부릅니다.
네.
2025년 3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자금을 지원하는 이 결의안이 표결에 올려진 건데요. 그렇지만은 이 공화당 의원 14명이 이탈해서 반대표를 던졌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3명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계연도 종료 시일이 9월 30일. 정말 이제 촉박한 상황인데 왜 임시 지출안이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겁니까?
네, 존슨 의장이 이걸 선거 절차 강화 법안과 연계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이 미국 유권자 적격성 보장 법안, 그러니까 영어 약자로는 SAVE, 세이브 법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세이브 법안은 연방선거를 위해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미국인들한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거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요구해온 것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후보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엔 이 많은 이민자가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자기가 승리를 뺏겼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법안이 공화당 측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시민권자 투표가 이미 불법이고 또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은데 유권자한테 이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임시 지출안이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러면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존슨 의장은 우리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나는 이미 동료들과 다양한 아이디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은 6개월이 아닌 3개월짜리 지출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1월 대선 전까지 이 예산을 연장해 놓고 연말에 다시 논의하자는 건데요. 그렇지만 공화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3개월짜리 이 지출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세이브 법안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네요.
네, 18일에 하원 표결에 앞서서 이 자신의 사회결명 서비스 계정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공화당이 세이브 법안 전부를 얻어내지 못하면 어떤 방식과 모양과 형식으로 등 이 임시 지출안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근데 임시 지출안이라는 게 하원만 통과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상원이 공화당이 소수당입니다.
네.
상원 민주당이 그래서 공화당이 원하는 법안, 이 세이브 법안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하원 표결에 앞서서 하원 의장인의 임시 지출안 실패하면 그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전략, 즉 양당 협력으로 넘어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EU가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발표했네요.
네, EU가 이 겨울철에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1억 6천만 유로, 미국 돈으로 1억 8천만 달러를 긴급 지원한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루젤라 폰데어라인 EU 집행위원장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안보 자금이라고 하면 겨울철을 대비한 어떤 난방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폰데어라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This includes 60 million euros in humanitarian aid for shelters and heaters, for example.
네, 지원금 중에서 6천만 유로를 대피소와 전열기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유로는 에너지망 보수와 재생에너지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폰데어라인 의원장은 이어서 1억 유로, 즉 1억 1천만 달러는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폰데어라인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갑니까?
폰데어라인 의원장이 20일 이 수도 크유를 방문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에너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지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 어떤 겁니까?
네, 최근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안의 이 에너지 기반 시설들의 공격에 대한 강도를 높이면서 지난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가장 어려운 겨울을 맞을 것이라고 이 IEA 보고서에 따른 조처입니다. 비롤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말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지난달 공격 이전에도 이 러시아 공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발전 용량의 3분의 2가 손실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겨울은 특히 매섭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비톨 사무총장은 이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일반 가정의 전기나 난방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병원이나 학교 통신망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이 에너지 부분을 넘어서 다른 분야에도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19일에는 러시아가 간밤에 공격에 사용한 이 드론 42대를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또 러시아 미사일도 격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 쿠르크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2대와 벨고로드 지역에서 또 다른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서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이 러시아 트베리 지역에 있는 창고를 공격해서 큰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앱이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와 미국령 14곳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DC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워싱턴 DC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m Muriel Bowser. I'm the mayor of Washington, D.C. I'm here today to provide the district government's briefing on our response to COVID-19. As of last night, we now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던 지난 2020년 3월 30일,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우저 시장은 지난밤까지 D.C.에서 코로나에 걸려 9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집에 머물러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라 하나의 구역입니다. DC는 District of Columbia를 뜻합니다. DC의 설정 근거는 연방헌법 제1조 8항 17절에 있습니다.
특정 주가 합중국에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 즉 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한다.
워싱턴 DC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DC가 하나의 주로 운영되는 동시에 시나 카운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500개 이상의 연방법에서 주로 취급됩니다. DC는 자체 교육구와 저소득층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다른 주처럼 연방 보조금도 받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 2020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DC 인구는 약 69만 명입니다. DC는 연방의회에서 하원에만 대표 1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하원위원회에 참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법안을 발의하거나 입법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전체가 심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권이 없습니다. DC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6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3조에 따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3명이 DC에 배정됐습니다. DC 주민도 연방세를 내며 시 정부는 지방세로 대부분의 예산을 충당합니다. 디시 위원회는 지난 1973년에 제정된 DC 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입법기관입니다. 또 이 법에 따라 이듬해 가을 DC 주민들은 시장과 위원회 위원들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자치법 아래서는 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정식 법이 되기 전에 연방의회가 이를 검토하고 의회가 지역 예산에 대한 권한을 유지합니다. 또 지역 판사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폭력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역사에 있었던 대통령 암살 또는 암살 미수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미국 최초로 암살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오늘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는 제16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암살된 대통령입니다. 1861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분열 위기에 있던 국가를 통합하고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공식 종료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암살범의 총탄에 쓰러져 명을 달리했습니다. 향년 56세였습니다. 암살범은 노예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던 존 윌크스 부스라는 배우였는데요. 1865년 4월 14일 부인 메리 토드 링컨 여사와 함께 워싱턴 시내에 있는 포드 극장을 찾아서 연극을 보고 있던 링컨 대통령 바로 뒤까지 접근해서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머리 뒤쪽을 맞은 링컨 대통령은 극장 건너편에 있는 개인 집으로 옮겨졌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사망했고요. 암살범 부스는 열흘 넘게 버지니아주 한 농가의 헛간에 숨어있다가 4월 26일 연방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암살된 가필드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지 16년 만에 미국에서 두 번째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제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었는데요. 가필드 대통령은 1881년 7월 워싱턴 기차역에서 찰스 기토라는 사람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충성스러운 공화당원을 자처한 기토는 가필드 대통령 당선에 본인이 기여했다고 믿고 관직을 원했는데요. 하지만 묵살되자 앙심을 품고 가필드 대통령 암살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당대 사람인데요. 벨은 특별히 고안한 장치로 이 대통령 몸에 박힌 총알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고요. 결국 가필드 대통령은 두 달 후인 9월 19일에 사망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6개월 만으로 만 49세였습니다.
20세기를 연 맥킨리 대통령.
20세기 들어 1901년 9월 제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범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미국의 19세기 마지막 대통령이자 20세기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당시 뉴욕주 버팔로에서 개최된 전미 산업 박람회에 참석했는데요. 사람들 속에 무정부주의자인 암살범이 있었습니다. 암살범은 가까이서 맥킨리 대통령 가슴에 두 발의 총을 쏴서 치명상을 입혔는데요. 맥킨리 대통령은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8일 후에 명을 달리했습니다. 향년 58세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존 F. 케네디.
미국의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당선됐을 때 나이를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1960년 취임했을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43세였는데요. 하지만 1963년 11월 22일 다음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를 위해 방문한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범의 총탄에 46세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부인 재클린 케네디 여사와 무게차를 타고 댈러스 시내를 차량 행진 중이었는데요. 인근 창고 건물 6층에서 암살범 리 하비 오즈월드가 쏜 총알이 목에 맞았습니다. 이어 오즈월드가 쏜 또 한 발의 총알이 머리에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오즈월드는 범행 후 도주했지만 체포돼서 공식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교도소로 이송되던 중에 잭 루비라는 술집 주인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바로 이틀 후였습니다. 오즈월드는 경찰 조사 당시에 대통령 살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총에 그 역시 숨지면서 정확한 살해 동기는 미궁 속에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 채 3년이 안 되는데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암살 미수 사건들.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건 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 때입니다. 1835년 의사당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한 잭슨 대통령을 향해 리처드 로런스라는 남성이 암살을 시도했지만 미수로 끝났습니다. 26대 세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도 암살될 뻔했습니다. 1912년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독일계 청년이 쏜 총알이 가슴에 맞았습니다. 당시 양복 주머니에 있었던 50쪽 분량의 연설문 덕분에 중상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인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암살될 뻔했습니다. 취임식을 불과 20일 정도 앞둔 1933년 2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연설하던 중에 총격을 당했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옆에 있던 시카고 시장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Nameless, unreasoning, unjustified
사건 한 달 뒤 취임식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는 명연설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 한국전에 미군 참전을 결정해서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암살 위기를 모면한 대통령입니다. 1950년 11월 암살범 두 명이 트루먼 대통령이 당시에 머물고 있던 영빈관에 침입했는데요. 경호원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지만 대통령과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두 번의 암살 위기를 당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두 번 암살 시도 모두 여성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는 1975년 9월에 있었는데요. 리네 프롬이라는 여성이 자신이 추종하는 살인범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암살을 시도했지만 경호원의 제압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주일 후 이번에는 극좌파 조직의 세러 제인 무어라는 여성이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여성이 쏜 총알은 빗나갔고 두 번째 총격을 가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시민이 팔을 잡아서 저지했습니다. 제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취임 두 달 만에 암살 위기를 겪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였던 1981년 3월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노동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던 중에 군중 속에 있던 존 힌클리라는 남성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총알이 심장 근처를 비껴가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하지만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과 경호요원들이 크게 다쳤고 브래디 대변인은 끝내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1993년 브래디 대변인 이름을 딴 브래디 권총폭력방지법이 생겼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강경 좌파 정당이 주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17일 프랑스 의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원 운영위원회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발의한 탄핵 소추안의 절차 진행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12,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는데요. 탄핵안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2017년 39세 나이로 프랑스 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마크롱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위기라는 평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977년생으로 현재 46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최고 명문의 하나인 앙리 4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낭테르 대학교, 파리 정치대학, 국립행정학교를 나왔습니다. 사회당원이었던 그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정부에서 경제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회당 정책에 반발해서 2016년에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극우파 마린 르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재선에서도 르펜 후보와 역시 결선 투표까지 간 후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극우파의 득세와 경제 부진 등의 악재 속에 민심이 추락하자 지난 7월에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총선 결과 범 여권은 2위에 그쳤고 좌파 연합과의 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좌파 연합이 추대한 총리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탄핵 소추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역대 대통령 암살 사건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I'm happy, 나는 기뻐요. 이런 표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대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good to be here.
Today, you will feel very happy.
I'm on top of the world already.
Really?
I just found out I will receive a cash award.
Congratulations. I'm on cloud nine for you. It's the right timing to talk about happiness.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happiness on many different levels?
You mean like when you go to the hospital and there's a pain chart 1 to 10?
Yes. When you are a little happy, what do you say? And when you are extremely happy, what do you say?
When I'm happy, I would just say that I'm happy, or I'm pleased, or I'm glad, I'm delighted, I'm happy as a clam, I'm a happy camper. But when I'm extremely happy, I might say I'm bursting with joy, or I'm thrilled. I'm walking on air. I'm on cloud nine. I'm on top of the world. I'm over the moon.
네, 방금 들으신 여러 가지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 기쁘다라는 표현 가운데 I'm happy as a clam. 나는 조개처럼 기쁘다라는 표현은 조개가 입 모양이 웃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조개가 들어간 표현으로 clam up이라는 표현은 입을 다물다라는 뜻인데요. 이 역시 조개가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을 때 he clammed up. About this. 그는 이것에 대해 함구했다. 입을 다물고 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또 기쁘다는 표현으로 I'm a happy camper. Happy는 행복한, 즐거운, 만족스러운 이런 뜻이죠. 그리고 camper, 천막을 치다, 야영을 하다라는 뜻의 camp에 ER이 붙여져 캠프하는 사람, 야영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휴가 때 사람들이 강가나 산에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며 수영과 낚시 등을 즐기곤 합니다. 그렇게 캠핑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즐겁겠죠. 이를 비유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즐겁게 지내는 사람,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을 가리켜 happy camper 이렇게 말을 합니다. I'm walking on air. 하늘을 걷는다, 공기 위를 걷는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쁜 상태를 말합니다. I'm on cloud nine. 아홉 번째 구름 위에 있다니까 역시 같은 말입니다. 높은 구름 위에 있는 그 마음, 정말 기쁘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I'm on top of the world. 세상 꼭대기에 있다. I'm over the moon. 달 위에 있다. I'm walking on air. I'm on cloud nine. I'm on top of the world. I'm over the moon. 모두 하늘을 날 것 같이 기쁘다 이런 표현입니다. John, when we are down, sometimes we say, I feel very blue today. Is there any happy expressions using color?
Well, red is a hot color. Americans often use it to express heat. They may say they are red hot about something unfair. When they are red hot, they are very angry about something. And pink is a lighter kind of red. People sometimes say they are in the pink when they are in good health. The expression was first used in America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t probably comes from the fact that many babies are born with a nice pink color that shows they are in good health. And another, to be tickled pink, meaning to be greatly pleased.
Could you use it in a sentence?
I was tickled pink when my colleague voted for me to be the best employee of the year. There's another color idiom, to paint the town red, meaning to go out and celebrate, oftentimes with dancing and a lot of alcohol.
I heard you went out with David last night and painted the town red.
I don't remember that.
I feel blue, 기분이 우울하다. I am red hot, 화나다. I'm in the pink, 건강하다. 색깔을 사용해서 정신과 신체 상태를 표현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의 기분 좋은 상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en I'm happy, I would just say that I'm happy, or I'm pleased, maybe glad, I'm delighted, I'm happy as a clam, I'm a happy camper. But when I'm extremely happy, I might say I'm bursting with joy, or I'm thrilled, I'm walking on air. I'm on cloud nine. I'm on top of the world. I'm over the moon.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기쁘다는 말, I'm happy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공부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 시리아에서 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북동부에서 적대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또 이슬람 테러 조직 ISIL은 특히 중부 사막 지역에서 공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통에 시달리는 시리아 국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요인은 시리아 정권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세 차례의 국경 통과를 재승인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수년간 가장 필요했던 시리아 북서부 지역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인 밥 알하와가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정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놓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는 시리아가 단기적으로만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2일 유엔은 승인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밥 알살람과 알라이 국경 통과를 위한 유엔의 허가를 연장했다며 그리고 다시 한번 단 세 달 만에 통과를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While this extension was welcome news by the people who depend on and deliver humanitarian assistanc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urge the
우드 대사는 이번 연장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하고 사람들과 인도적 활동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 정권에 보다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가용 자원을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는 정치적 해법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리아 헌법위원회는 2022년 6월 이후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우드 대사는 시리아 정권에 헌법위원회 회의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참여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reiterate that we will not fund regime-led reconstruction and that U.S. sanctions will.
우드 대사는 우리는 정권이 주도하는 재건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결의안 2545에 따라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545는 시리아의 정치적 합의를 촉구합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는 평화와 존엄, 안보와 정의에 대한 시리아 국민의 요구를 계속 지지하며 시리아 국민의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Syrians have suffered for far too long, and their increasingly dire plight demands a robust response.
우드 대사는 시리아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으며 점점 더 심각한 곤경에 처한 시리아인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시리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치적인 의지와 집단 행동을 위해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